메리 크리스마스.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일부러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칸타타를 맨 뒤에 축도 바로 앞에 칸타타를 순서를 맨 뒤로 미뤘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칸타타가 맨 뒤로 가고 먼저 앞에 순서 전부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칸타타를 우리가 연주하고 같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지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Let's open up our Bibles to Matthew chapter 1. Matthew chapter 1, verse 18 through 23.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Matthew 1, 18 through 23. This is what the Word of God says.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the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This is the word of God. Thanks be to God. Merry Christmas. Happy birthday, Jesus. All right. Mine's next week. Or this week. The Christmas story is the one that fascinates the believers, and that's why we're here today. But it stumbles the non-believers. Yes, it is that unbelievable, a virgin giving birth to a son. It is that unbelievable. And I hope you do too, we use the word unbelievable not to mean that it's incredulous, but because it is incredible. We say it is unbelievable to say something is too awesome beyond comprehension. You know, that's what salvation is about. It's not about understanding, right? It's not about knowing, but it's about believing. It's about word coming to life. How do you explain that? How do you explain that through physics? How do you explain that through chemistry? Word coming to life. Word becoming flesh. Einstein couldn't figure that out. And I don't know if you're smarter than Einstein, and I hope you are, some of you, but we can't figure that out. Because the power of God is not in understanding, but it's in believing. Amen. The essence of the Christmas story is just that. Jesus coming to save us. And I know that's why we're here. And when you say Jesus coming to save us, is that what it's all about? Yes, but no. It is as much as about selfless obedience that fulfilled one purpose. God's desire being fulfilled through human obedience. It is all throughout the Bible. Emmanuel, that word means God with us. It's all about something incredulous becoming something so real and powerful by the means of human obedience. Obedience is the mechanism, or you may say catalyst, or you may say the vehicle that shifts the ordinary to extraordinary and unreal to real. The Word of God coming to life in our lives requires obedience to be the gateway that allows the Word of God to become real in our lives. The lack of power in church, the lack of power in Christianity, is because there is lack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in this generation. Obedience in the Bible allowed 5 bread and 2 fish to feed 5,000 or 20,000,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t helped Peter walk on water, and obedience cured diseases and raised the dead to life, just to name a few. And it was the obedience that changed an ordinary couple in today's story into earthly parents of Son of God. Today's passage tells us that Joseph did not want to go through with the marriage. And it is understandable. You know, I know some of you who are about to get married. Like David is about to get married soon. Right? And I know there are some of you hiding, you know, in here who's about to get married. Come to the light. Right? Do not dwell in the darkness. Right? Come talk to me. He didn't want to get married. Why? It is understandable. Not only that is understandable, it is right in today's context. I mean, in today's terms, the legalistic terms and anything that we know, everything that we know about the law, and the writer of this gospel, Matthew, says this so eloquently. He says that because Joseph was faithful to the law, he wanted to divorce Mary. It was right to divorce Mary. It was logically correct. It was reasonable to divorce Mary. But one event flips everything. Why? The angel of the Lord comes and says, you need to marry her. Mary, Mary, Joseph. And he did. Mary also, she didn't want to have the baby. I mean, can you imagine, ladies, if you're not married yet, you're just preparing to, you know, have a wonderful marriage next year, and all of a sudden, angel of the Lord comes to you and says, you're going to be pregnant. I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I'm about to get married. No, I'm not. But what did Mary say? I am your servant. Let your will be done. And that's the obedience that allowed those two people to become earthly parents of Son of God. Emmanuel is about God's determination to be with us. Jesus, Son of God, said yes to God's desire to be with us. Why did Jesus come? If I asked you that question, you might say, because, you know, Jesus, God wanted to save us. And you're right. You're absolutely right. God sent Jesus Christ because he wanted to save us. But you know what? Jesus came on this earth because Jesus was obedient to the Father. This is what it says in Philippians chapter 2.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man,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And the last night before Jesus was captured in the Gethsemane, Jesus prayed, God, can you take this cup away from me? You know, we know he didn't want to go through it. Jesus was afraid. Yes, Jesus was afraid. But what did he pray? He said,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So Jesus came on this earth. You know, God sent his son Jesus to save us. But Jesus came out of an obedience to his Father. He had the very nature of God, but he did not take it. And he did not use it to his own advantage, the word of God says. Jesus' uttermost priority was his obedience to the Father. Because of that obedience, Emmanuel was possible. You know, we talk about Emmanuel, God with us. You know, God with us is possible because Jesus said yes. You and I, we are saved. We're praising the name of Jesus. We're singing, Oh Holy Night, because Jesus said yes. He had all the reason to say no. All the logical reasoning and the reasons that the heavens know. He had the heavens' authority and he could have said no. But he said yes. And that's why Emmanuel is Emmanuel. The challenge is that we are to live like that. This is not just a moral story or ethical story that we ought to just hear and say, well, that's a good story. But we are to live like Christ, the Bible says. If our logic and reasoning is the ultimate authority of our lives, we are nothing but a glorified manger. If you were to put in choice food, a filet mignon, medium rare, pink inside, in a manger, it still is a manger. If you were to put a Michelin star rated chef, bring him into the manger, and then put a nice food in the manger, it still is a manger. The only way the manger becomes something else is when Jesus is inside that manger. Your life may only be a glorified manger. A manger with a nice clothes. A manger that drives nice cars. If you say yes to God's word and God's will, it means to defy human logic and reason for the reason of obedience. Though our lives may look like a manger, it becomes a dwelling for the King. Jesus' obedience allowed God to be with us. Emmanuel happened because Jesus said yes. Would you let your obedience become a tool, vehicle for God to be with people around you? That's the Christmas story. Jesus said yes, so Emmanuel happened. Brothers and sisters, would you say yes so Emmanuel can happen to people around you? Wherever you go, your school, your work, your home, your family, make Emmanuel happen because of your yes. This is not just a Christmas story, but this is a Christmas calling that God has given to us, all of us celebrating his birth and his obedience. May I say that we're not only celebrating Jesus' birth, that's only part of it. We're celebrating, we're giving thanks to Jesus' obedience on this Christmas Sunday. May your heart, may your will, may your mind surrender to the will of God in your life. Let's pray together.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May your word be so real in our lives that we cannot help but to say yes. Father God, let our obedience be so joyful. May our obedience be so graceful and faithful. Father, let us be a faithful follower of Jesus Christ. And we celebrate your birth and we give thanks for your obedience, Jesus. May we be so lik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Hallelujah. 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설교, 예,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애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방금 전에 우리 주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발견되어서 그가 가만히 그것을 파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요셉이 순종을 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한 결과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결과적으로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해산,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히 제가 오늘 초점 맞추고자 하는 그 구절은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십니까?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 때와 장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요셉이나 마리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장소에 내서 지금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우리 인생의 내용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요소. 때, 장소, 사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 요소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에 의해 나의 계획에 의한 때와 장소와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때와 장소와 사람이냐?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해산할 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 또 말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시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황제가 전 국민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찾아온 겁니다. 왜 말구에 가게 됐습니까? 아, 여관 집 주인들이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때와 장소와 사람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경우, 사람의 계획에 사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구유에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난 전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았으면 절대 선택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또는 선택할 수 없는 두 번째,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말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떠나온 이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 일도 없습니다.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관계없는 장소,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신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 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도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립니다. 안 풀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 연단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잘 풀린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허락한 것뿐입니다. 어떻든 세 번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 들어갈 때 보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절대 알았으면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상시 전혀 관심도 없고 나와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 싫어요. 난 빨리 떠나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 안 하고 딜레마에 갈등하는 시간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갈등해도 그 여러분 못 벗어나십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괜히 시간만 흘러갑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무슨 기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훨씬 숏컷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지영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unbelievable, incredible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너를 몰고 갔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내가 선택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계획했던 거는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가장 희망적인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생명이 찬란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가장 낮아 내려가는 상황을 받아들이니 가장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금요일 날 잠깐 관계, 금요일 날 봤던 영상과 비슷한 건데.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어깨에 두시고, 만약에 아이가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정말 베이박스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만 주님께서 뭐 이문을 열어주세요.
드롭박스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양자된 자로서의 사명을 지켜가고 있는 이 목사와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인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So I became a Christian while making this film. That's funny to me for two reasons. Number one, because I thought I was a Christian because I didn't smoke cigarettes and I watched Fox News with my mom, you know? And also because before meeting Pastor Lee, movies were God to me. They were everything. They were what I worshipped. And so Pastor Lee changed everything because he showed me what God's love was really like. God's love is not this schmaltzy coffee cup thing. God's love is gritty and messy and goes to the gutters for the broken and the lost people.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집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버려져 있는데 그 아이를 생선 박스, 생선 담는 상자에다 갖다 담아서 갖다 버렸기 때문에 생선 냄새 나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예? 또 놓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자기 담을 뚫어가지고 박스로 드랍박스를 만든 거예요. 자기는 베이비박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연 지 몇 년 가까이 정확히 6년인가 몇 년 됐는데 근 천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게 버려지는데 그 버려지는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 브라이언 아이비라고 하는 저 젊은 감독을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미국에 상영이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 버려진 영혼, 그 버려진 아이가 버려질 때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자기는 관계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그걸 거두는 목사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버려지는 한 영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마 그 아이들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믿어지고 또 하나, 그 자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버려진 영혼 하나. 그 버려진 영혼, 그 지금 핏덩이 같은 아이가, 그 아이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의 사랑. 아까 그 브라이언, 그 아이비 감독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시궁창 같이. 여러분 마구간이 시궁창 아니에요? 시궁창 같은데 더러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를 시궁창, 죄악의 시궁창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시궁창에 오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공창 속에서 그 마구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거부하고 싶은 현실, 피하고 싶은 현실, 하루빨리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거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안 버리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incredible, 믿어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 거기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쁜 성탄이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결과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구간 말구에 태어난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악의 죽음 가운데 있는 온유를 구원하는 기적을 그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매년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엄청난 기적의 기회가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태어났고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